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6절에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성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형제 자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시는 분이죠. 자, 이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는 이 조건을 내걸면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중요한 사건을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라는 것, 이 소망을 우리가 당연하고 확신을 갖고서 그 소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잡으면 안전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가 사는 그 천국에서 사는 날까지 이 땅에서 안전할 것인가? 죽고 나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 이 믿음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담대히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끝까지 견고히 잡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면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인 거기에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셔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히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오늘은 이 6절에선 안 했지만 갑자기 7절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러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건지 제가 보기에서 성경에서 이런 경고를 처음 들어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흘려요. 예수보다도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 율법을 따라가고 과거 그들이 믿었던 조상들을 따라가는 이런 우를 범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의 배에서 파선당하고 표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믿음이 너무 의미 없이 아무런 어떤 확신이나 믿음의 어떤 확고한 어떤 모둠이나 굳셈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이런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고가 바로 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이 경고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저자는 이 7절을 맞이하면서 7절에 아마 말씀을 쓰면서 7절부터 11절 여기 말씀을 쓰면서 오늘 읽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쓰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봐요. 구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묵도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95편 오늘 여기 기록된 7절부터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직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읽었어요. 예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부터 7절부터 오늘 11절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이 95편에서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여기에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일어난 사건과 또 하나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로 다윗이 시편 95편에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으면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듣는 저는 이 경고를 오늘 굉장하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에도 물론 이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겐 어쩌면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뭐냐면 무리바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러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국경 지역에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에요. 도대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과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95편에 기록한 이 내용이 왜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확신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똑같은 잘못과 실패와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가면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시편 95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7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95편에 기록한 자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기록한 그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더 얘기하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다윗의 말이라고 쓰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굉장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르신다, 말씀하신다는 얘기. 근데 성령께서 이미 시편 95편 다윗이 되니까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르신다는 말씀이,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옛날 일이니까 과거로 써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성경 우리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이르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계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들었던 그것보다 훨씬 전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녀서 지금 이 무리 르비딤 골짜기에 그들이 섰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똑같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히브리서를 받고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오늘날, 오늘 지금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저질렀는 줄 아느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오늘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 만약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든 오늘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저 우리 모든 사람 스스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 잘 보세요. 강팍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강팍이에요. 아, 이거 한자 말인데 강팍.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어요. 혹시 이 중에 강팍 하신 분 계세요? 강팍. 강팍 하신 분 계세요? 자, 강팍이 뭘까? 성경에 보면은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강팍했다는 게 뭘까요? 강팍. 예, 강팍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강팍이라는 말을 잘 들어두고 여러분 두고두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말을 새겨보시면서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두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들의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무슨 말은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을 바로 들을 거기 때문에요. 그럼 강팍하다는 말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잖아요. 땅을 파잖아요. 그럼 땅이 막 진흙탕이에요. 근데 진흙탕을 삽으로 떠 가지고 이렇게 막 옆에다가 쌓아 놓는데 그게 한나절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진흙 땅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물기가 다 빠지고 빠져버리고 햇볕이 쨍쨍 부치면 이것이 돌보다도 더 단단한 아주 단단한 흙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농사를 안 지신 분은 이게 뭔지 그래서 그건 돌보다 더 깨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잖아요. 눈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 폭설이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여러분 왔죠. 그래서 눈이 막 길에 다 쌓였는데 눈차가 그걸 쏙 밀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뜰에다가 길 옆에다가 막 쌓아놔요. 그럼 눈이 처음에 내렸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그 눈과 눈사람도 만들고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눈이 만져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돌덩어리보다 더 딱딱해. 치우려면 절대 못 치워요. 그래서 얼음보다도 더 딱딱해져가지고 거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것을 뭘 한다고요? 강박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다이너에 가서 밥을 먹어요. 아,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식당에 미국 식당에 다이너 식당을 제일 처음에 딱 앉으면 갖다 주는 게 뭐죠? 음료수 뭘 먹을 거냐 그러고 그 다음에 딱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빵을 갖다 줘요. 그죠? 근데 빵 보면 딱 만들면 야들야들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나도. 그리고 슬라이스 이렇게 잘라낸 그 빵을 딱 토스트 같은 걸 가져오면은 너무 부드러워. 거기다가 우리는 버터도 발라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먹다가 남았어. 그래서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가지고 이틀 딱 남겨둔 다음에 그 빵을 꺼내서 먹으려고 해보세요. 돌덩이보다 더 딱딱해요. 그게 물기가 다 빠지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거 딱 먹으려면 이빨 부러집니다. 절대로 그게 씹히질 않아요. 입안 천장이 그거 다 헤어집니다. 돌처럼 날카로워져가지고. 요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앞으로 식사하고 빵 바짝 말른 거 딱딱한 걸 먹을 때 주여 강팍해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강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바로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렇게 딱딱한 떡덩어리처럼, 딱딱한 진흙덩어리처럼, 딱딱한 눈덩어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고집. 지금 하나님께 오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강팍한 사람이야. 고집덩어리. 그리고 자기 방식만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구만 따라가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강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드러움을 하면, 부드러움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자, 이런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성령께서 이르신 데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강팍하지 마. 제발 너희들이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딱딱해서 아무것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반향하고 대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딱딱해진 방에 물을 붓는다고 물이 다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 날 짠 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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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과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쌓여서 강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강팍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라면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강팍해진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도대체 성령께서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3장 자 8절에 보니까 강팍한 마음이 어떤 말씀이냐. 자 3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는 거죠. 강팍한 자들은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완고한 불순종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집을 가지고서 이들이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노하심,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격동 막 부추겼다는 얘기. 하나님이 화를 내도록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막 화내가지고 나한테 징계 좀 하고 화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찬양할 때 우리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들을 때 적당하게 졸기도 하지만 듣기도 듣고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해서 잠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잠깐 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보고 강팍해, 불순종, 불신, 게으름 이런 전부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게 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화나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벌어요. 벌어.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책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무리바 광야에서 그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에는 만나를 먹기 그 직전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그 직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신하들이나 바로의 백성들은 전부 그 장자는 죽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아무도 죽질 않았어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하던 사람을 끄집어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었는데 아차 그들이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 달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데 모세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놔두지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 우리 애들 봐라. 물 달라 하는 거 봐라. 우리 짐승들 지금 말라서 죽으려 그런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거만하고 모욕적이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모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뭘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긁어 지금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강팍한 자들이 그런 일을 자, 그 3장 9절에 넘어가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했다.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겠죠. 그 다음에 너희 열조는 바로 이스라엘 선조를 말하는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모세와 같이 살던 시대의 그 선조들을 얘기하겠죠. 430년 종살이에서 나와서 드디어 해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주셨다. 우리는 해방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열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해요? 시험하고 증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또 뭐예요?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 이들이 이 사건은, 이 구절에 나오는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3장 14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1년 정도 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그 무리와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제일 밑에 있는 이제 국경지대에 왔어요. 드디어 눈앞에 그들이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드디어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찾아왔고 하나님이 430년 종에서 해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한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래요? 이랬을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바로 여러분 눈앞에는 저기 땅을 보고 저 산을 보세요. 저 나무 숲을 보세요.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모세 대통령 이랬을까요? 야호! 막 난리가 났겠지 않았을까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아 시끄러워요. 아, 잠 좀 자자. 이런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냐? 그들이 거기서 시험을 하고 증험을 했다. 증험이란 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환호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 우리가 저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열두 지파 한 명씩 해서 대표를 뽑아서 파견을 할 테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오세요. 그럼 우리가 일제히 우리 백성들이 올라갑시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12명이 뽑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국민 여러분 진짜 저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철철철철철 흐르는 땅입니다. 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하고 막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진짠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머지 10명이 나타나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잠깐. 그 땅이 저 사람들 얘기한 거 전혀 틀려요.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이에요. 거기 백성들 고생 찍스럽게 하는데 생긴 게 얼마나 거인이고 장대한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 딱 보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 절대 그 땅 뺏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충동을 받고 나서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해서 모세 당신 그만둬. 우리가 대표 새로 뽑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이고 뭐고 싫어.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종살이 좀 힘들긴 하지만 고기도 먹고 가마솥에서 고기 국물도 떠먹고 자식들하고 잠도 잘 자고 있는데 저기 갔다가 우리 다 죽어 저거 가지려면은 저런 땅을 뭐하러 갔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막 몰아넣습니다. 모세를 핍박을 합니다. 모세는 거의 죽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도대체 새로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야, 이 사람 들어보세요. 우리 이 동료가 10명이나 가서 봤는데 이거 땅 아니잖아요. 약속한 데가 틀리잖아요. 무슨 젖이 흐르고 꿀이 흐릅니까? 여기 세상에 그냥 공짜로 우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는 밥이에요. 밥 그들한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걸 갔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두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선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땅,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똑같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우리를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만나 먹었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있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그들조차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험하고 증언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실제적인 증거를 달라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짜 좋은 거. 우리가 주님이 뭔 약속을 하면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마치 그런 기도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령. 불신앙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증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이런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신앙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했게 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화를 돋궜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럼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고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이 성령께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하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너희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내가 너희 데려오느라고 지금 정말 이루어낸 일이 열 가지도 더 넘는데 너희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내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래하지만 백성들의 이 강팍한 마음은 열려지질 않아요. 강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반역, 그들의 거역, 그들의 뻔뻔함,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잘난 척함, 그들의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굳어진 마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노하심이에요. 진노하심은요, 우리처럼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어야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는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화 돋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진노를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시고 좋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태도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 세대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세대라고. 이 세대는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세대고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세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노하셨어요. 노하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역, 마음이 갈 때라. 이랬다 저랬다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기분 좋으면 하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돌아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말 이 사람들이 강팍해서 마음대로 돼가지고 너무 이 사람들이 흔들거려요. 믿음에 줏대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뭘 어떻게 이루시고 뭘 하시겠다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노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1절은 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를 했다는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냥 진노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맹세한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을 보고 쉽게 너희들은 구원 끝. 너희들은 버려져. 너희들은 이제 밟혀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안식이라는 게 없어.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째, 일칠일째 쉬셨을 때 안식이라 그래요. 또 오늘 이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노예 생활 440년하고 광야의 40년을 마친 다음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광야의 고통도 노예의 삶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한다고 안식이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안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장차는 뭐를 안식이라 하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강팍치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토록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걸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서 맹세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꼴이 난다. 너희들이 유대인들 보고 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모세한테 가요.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잘났던 그 모세, 그렇게 모세 하는데 너희들 모세를 따랐던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 꼴이 난 거다. 왜? 강팍했어.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강팍해 하지 말라. 빵덩어리 굳어 딱딱해진 빵덩어리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이었어요. 문석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멸망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종 하나님의 집에 사환과 같은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성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노에 놓였습니다.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노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든 걸 왜 잃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팍하지 맙시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완고하지 마세요. 예수를 무조건 귀를 막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편한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0년 30년 그것이 광야의 40년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5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강팍했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두 가지를 얘기하실게요. 너희들이 내 뜻을 아니?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겠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3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바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정말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강팍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될런지, 아니 나는 조금 믿다가 한국 들어가면 안 믿을 거야, 아니 나는 조금 믿다가 장사되고 돈 좀 내면 은퇴하면은 안 믿을 거야, 아니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내 필요에 따라 믿는 것이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의 악세사리가 됩니다. 하나의 내 필요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받는 신앙이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날마다 날마다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